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신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때론 불 가운데, 때론 원치 않는 폭풍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망할 수 있음에도 다시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포기할 수 있음에도 다시 도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나아갈 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신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평화가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 여러분들의 삶을 새 희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순복하는 7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하시며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두 자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매님들. 한 주간 강건하셨죠?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자매님들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 마음과 같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요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믿음의 징표로 저를 깨끗이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해
네.
매일매일 성령 충만으로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복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나눠주신 마가복음의 말씀은 사실 올해 여러 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그 낫고자 하는 소망, 열정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바람의 큼이 아마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예, 수인 자매님도 건강으로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든 부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말씀이 우리 수인 자매님의 말씀이 되어서 이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처럼 반드시 꼭 회복되기를 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소리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시편 18편 1절 말씀에서
네.
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요즘에 되게 계속 보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또 저는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저는 또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네. 생각도 좀 들어서 네네. 요즘에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감히 견주어 비교할 수 없죠.
네, 네.
네, 하나님이 소리 자매님을 저를 우리 수인 자매님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먼저 살아 오셨고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죠.
네.
그래서 소리 자매님도 일상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풍성히 많이 예,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네, 두 자매님의 나눔을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주님의 말씀이 계신가요? 삶 속에서 힘이 되는 말씀 한 구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늘 되새기며 새 힘을 얻고 환경을 이겨내시는 신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수인 자매님, 우리 지난주에 나눈 내용을 기억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가족이지만 타인 네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지난주에는 가족이지만 타인이라는 주제로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가시로 찌르듯 상처를 주는 사례들을 보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대화, 반영적 대화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네.
반영적 대화법은 듣기 치료법이라고도 하는데 경청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경청의 자세, 즉 듣기를 통해서 어떻게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공감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기억해서 말해 주셨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마주보는 공감적 경청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공감적 경청이란 말의 내용뿐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느낌, 감정까지 알아차리고 수용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감정을 이해하여 주고 마음을 이해해 준다고 느끼게 하는 것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가족이지만 타인처럼 살고 있는 가족관계에서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 공감적 경청, 반영적 대화의 핵심인 공감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일상에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 타인이 아닌 가족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감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공감은 다정한 시선으로 사람 마음을 구석구석 찬찬히 환하게 볼 수 있을 때 닿을 수 있는 어떤 상태다. 사람의 내면을 한 조각 한 조각 보다가 점차로 그 마음의 전체 모습이 보이면서 도달하는 깊은 이해의 단계가 공감이다. 상황을, 그 사람을 더 자세히 알면 알수록 상대를 더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할수록 공감은 깊어진다. 그래서 공감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내 걸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얻게 되는 무엇이다.
네, 그렇습니다. 공감은요,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다른 사람, 상대방의 사람의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공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이 존재 자체라면 문고리는 존재의 감정이나 느낌이다. 존재의 감정이나 느낌에 정확하게 눈을 포개고 공감할 때 사람의 속마음은 결정적으로 열린다. 즉, 공감은 그 문고리를 돌리는 힘이다.
네, 자, 지금부터 우리 문을 한번 그려볼게요. 문을 열려면 문고리가 있어야 되죠. 자, 그림을 그리셨나요? 자, 문고리를 돌려 문을 열어 들어가려고 해도 문고리를 돌릴 힘이 없다면 할 수 없죠. 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공감의 힘은 아주 세고 대단합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을 공감하다 보면 나를 만나는 길이 어느 사이에 열려 있음을 봅니다. 즉, 공감은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요, 공감을 사람을 살리는 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네.
관계에서 상대방을 공감하다 보면
네.
내 상처가 드러나서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나도 공감받고 나도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공감을 하다 보면 사실은 공감의 전제 조건이 아는 것부터 들어가죠. 알아야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해야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마음으로 다가가는 공감이 가능해지죠. 그런데 상대방과 서로 관계를 맺다가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불편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회피하게 되거나 무시하게 되거나 관계를 갖지 않으려는 단절의 모습이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그 단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사실은. 예. 자, 공감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특별한 선물이 바로 공감하는 과정 속에 나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철수 씨의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철수 씨가 있다. 그에겐 자기 이야기 하는 걸 꼭도록 꺼려하는 20년 지기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힘든 일이 많았다. 지금도 형제끼리 얼굴도 안 보고 지내는 사실을 철수 씨는 알고 있다. 친구의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나 원형 탈모도 말 안 하고 혼자만 끙끙대며 사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내색은 안 한다. 힘들면 술로만 해결하는 친구가 딱해서 철수 씨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못 마시는 술도 친구와 마시고 주말에는 일부러 불러내서 얘기할 틈을 만든다.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애를 써도 점처럼 성내를 꺼내지 않는 친구가 서운하기도 했지만 참았다.
어느 날 친구와 둘이 술을 마시다가 성내를 슬쩍 물었다. 술이나 한 잔 마시면 풀어지는 거지 무슨 얘기를 자꾸 하라는 거냐고 친구가 짜증을 냈다. 도움을 주려던 마음이 싹 사라졌다. 화가 나 자리를 박차고 나와 집으로 왔다. 힘들어하면서도 묻어만 두려는 친구가 한심하고 무능해 보였다.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고 쓸데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친구가 실망스럽고 서운했다. 철수 씨는 친구를 돕고 싶어서 애쓴 그 많은 시간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아 속이 상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저는 철수 씨에게 친구에게 쏟는 정성이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라고 철수 씨에 대한 느낌을 말했습니다. 철수 씨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소리자매님이 읽어주세요.
철수 씨는 그러다 친구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라고 말하며 갑자기 울컥했다. 그래서 친구에게 자꾸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별것 아닌 저의 말에 철수 씨가 울컥하며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은요. 제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선생님께서 철수 씨의 이야기에 집중하시면서 말하는 철수 씨의 마음에 공감되면서 그 느낌을 말해 주어서 그런 것일까요?
네, 바로 그런 것입니다. 풀어서 다시 말하면 철수 씨에 대한 그의 존재 자체에 저의 존재 자체의 제 느낌을 접목시켜서 말을 하니까 당연히 마음과 마음이 닿아서 그 철수 씨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린 것입니다.
아, 그런 것이군요.
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이해하는 마음을 그대로 전달시킨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철수 씨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철수 씨가 계속해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철수 씨는 마음이 가볍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평생 우울하게 살았다. 아들로서 사위로서 양쪽 집안의 모든 짐을 홀로 떠맡으며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숙명이라고 여기며 살았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몇 년 전에는 그는 식구도 아무도 모르게 잠적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곳에서 혼자 살았다. 집에선 실종 신고까지 하고 난리가 났었다. 몇 달 후 집으로 돌아온 철수 씨는 더 이상 지금까지 산 것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 이후부터는 그는 거절하는 것을 하기 시작했으며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안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네, 그렇습니다. 철수 씨는 이런 자신의 변화가 주변 사람 모두에게 훨씬 낫다고 느꼈으며 경험되어지면서요 자신의 결정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철수 씨는 집을 나서 혼자 지낸 두 달여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아마 자신은 죽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선생님.
네.
철수 씨가 아무렇지 않은 척 꾹꾹 누르고만 있는 것 같은 친구를 보면서 자신의 예전 모습이 떠올랐고 그런 친구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많이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이 죽고 싶었던 예전의 모습이 지금의 친구라고 생각이 되면서 친구를 돕지 않으면 친구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친구를 돕지 않는 자신을 자책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은 바로 공감은 나와 너를 살리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수 씨는 친구의 고통에 공감하려고 애쓰다가 자기를 만났습니다. 오래전 아팠던 자기를 있는 그대로 대면했으며 그 자신에게 주목하고 자신을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치유의 과정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철수 씨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네, 친구를 만나도 도와주려는 조급함이 앞서지 않고
네.
그 친구가 자신의 진심을 알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줄 것 같습니다.
네.
그 친구만의 속도를 인정해주고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자신에게 마음의 깊은 어려움을 나눠줄 거라 믿으며 기다리는 여유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례의 철수 씨는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과 오래전 자기 삶에 대한 안타까운 감정이 내 것인지 내 것인지 모르게 뒤섞여서 혼란스러웠는데 이런 자기 공감을 통해서 혼란스러운 감정이 분리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공감의 특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공감은 상대를 공감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깊은 감정도 함께 자극된다는 일입니다. 이것은요, 상대를 공감하다가 예기치 않게 지난 시절 자신의 상처를 마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네.
그 말 속에는 다른 사람의 말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으며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숨겨져 있던 나도 모르는 나의 상처가 드러나 역전이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로 이해가 갑니다.
네.
역전이가 일어나면 나도 아프니까 어쩌면 보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묵은 상처를 마주하는 것이 싫어서 애써 외면했던 터라 도망치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인 자매님 아주 잘 이해하셨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상대방을 공감하는 도중에도 내 존재의 한 조각이 자극을 받으면 상대에게 공감하는 일보다 내 상처에게 먼저 집중하고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다가가 따스하게 물어봐 주어야 합니다.
선생님,
네.
나의 마음을 알아봐 주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이시죠?
네.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고 뭔가 모를 느낌과 감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봐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수인아, 괜찮니? 왜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올라오는데? 무엇이 너의 감정을 일으키고 있는데? 라고 물어봐 주세요. 언제나 나 자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도 너를 공감하는 일보다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먼저 공감하는 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앞 시간에 나눈 경청의 중요성, 관계의 회복을 위한 반영적 대화, 공감적 대화 모두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훈련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정에서 일상 가운데서 사용하시면 건강한 관계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노력하지만 대개 여기서 넘어져 공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나에게 공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더 집중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어떤 마음이 들죠?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누르거나 무시할 수밖에 없겠죠.
네, 공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고 타인이 무엇을 원하고 요구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상황은 나의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고 원하는 요구에 눈길조차 주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아프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아픈 내 마음을 알아봐주기, 바로 자기 공감입니다. 마음 알아주기가 공감인데 내 마음은 알아봐주지 않고 타인의 마음과 타인의 요구에 집중하는 행동은 공감이 아니라 감정 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감정 노동이군요.
네.
노동을 오랜 시간 지속한다면 결국 지쳐 넘어질 것 같은데요.
네.
이건 둘 다 누폐 빠지듯 건강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한 공감은요, 너를 공감하기 위해서 나를 소홀히 하거나 나의 요구를 또는 나의 감정을 억압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공감한다는 건 자신까지도 무겁고 복잡해지다가 마침내 둘 다 홀가분해지고 자유로우며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너를 공감하다 보면 내 상처가 드러나 아프기도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나도 공감받고 나도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럴 땐 바로 나에게 물어봐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내가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진짜 공감하려면 어떻게 나를 훈련시켜야 할까요?
네, 우리 공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공감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죠? 이해였습니다. 네, 자세히 알아야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공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네. 말은 물어봐야 하겠네요. 물어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 시간에 나눈 반영적 대화를 통해서 먼저 상대방에게 자신의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내 가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수인아, 그랬구나. 지금 내 마음이 어떠니? 이렇게 물어봐주는 말 단추를 누르고 예, 순간적으로 물어봐 주셔야 해요. 자, 두 자매니 함께 자신의 이름을 넣고 말단추를 눌러볼까요? 수인아, 소리야, 지금 내 마음이 어떠니? 라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 자, 한번 두 분이 같이 해보시겠어요? 시작!
소리야, 지금 내 마음이 어떠니?
네, 내 마음이 어떠니? 라고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자, 수인 자매니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지금의 마음은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아가다 보니까 참 대화라는 것이 이렇게 크고 광범위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새롭게 느껴가면서 마음이 많이 좀 광폭해졌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넓어졌다는 예, 느낌이신 거죠?
네.
아, 예. 그러면 그때 올라오는 감정은 뿌듯함이신가요? 아니면
네, 뿌듯함과
네.
이렇게 알게 돼서 배울 수 있음에 또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뿌듯함과 감사함이신 거죠.
네.
네, 나누어줘서 감사합니다. 자, 소리자매님 지금 마음이 어떠신가요?
네. 저는 안 하던 걸 해보다 보니까 조금 쑥스럽고
네.
너무 어색한 것 같아요.
네. 쑥스럽고 어색하다.
네.
예, 자, 잘하셨습니다. 자, 제가 감정을 물어본 이유가 이후에 나옵니다. 네, 공감에는 감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네, 자,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 말 단추를 눌러주세요. 마음을 공감한다는 것은 각 사람의 개별성에 눈을 맞추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물어봐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나 자신에 대한 신뢰도 쌓이고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 쌓이는 대화법인 반영적 대화법을 사용할 수 있고 더더욱 효과적입니다. 자,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반영적 대화는 무엇이었나요?
반영적 대화는 거울을 보듯이 상대가 말한 내용을 요약해서 수용해 주는 것입니다. 감정의 무조건적인 수용과 적극적인 경청이 필요한데요. 여기엔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과 열린 생각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열린 마음과 열린 생각이 필요한 반영적 대화입니다. 자, 끝으로 엮이는 가정에서는요,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억압한다는 것 우리 알고 계시죠? 자,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는요,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못하게 합니다. 자, 신자 여러분, 가족으로부터 너무 감정을 무시당하거나 억압되었던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표정도 없어지고 감정도 제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럼 감정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지금 어떤 감정인지 알아차리는 것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안다고 해도 감정을 감정의 단어로 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런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되었던 사람이라면 표정도 없어지고 감정도 느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신자 여러분들은 제가 정확한 환경을 알 수는 없지만 억압과 통제가 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늘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지배를 많이 받고 사셨거나 지금 살고 계시다면 먼저 자신에게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물어봐 주셔야 해요. 당신의 마음에게 오늘은 마음이 어떠니? 어떤 감정이 많았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관계든 사회적 관계든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억압이나 회피로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감정의 소리를 외면한다면 가정 안에서 부정적인 감정, 억압되어 있던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가정 안에서 이 부정적인 감정, 억압과 회피로 되었던 이 감정들을 수용하고 배려하며 이해받는 경험을 많이씩 늘려가신다면 남에게 맡겨진 내 자신의 마음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공감은 자신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지금 당신은 가족이지만 타인처럼 살고 계신가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마음이 잘못 전달되어서 오히려 더 갈등의 골이 깊어진 관계가 있으신가요? 마음과 마음이 마주보는 관계는 듣기로부터 시작해서요, 자기 공감과 타인 공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가족이지만 타인처럼 살아온 시간을 거슬려 우리 돌이킬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회복하려는 서로의 노력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추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보소서 주님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살아가는 북에 계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미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랫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아멘. 네. 자, 먼저 우리 좀 기억을 새롭게 하는 차원에서 민수기가 무슨 뜻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백성의 수를 세다라는 뜻입니다.
네, 잘 기억하고 있네요. 민수기는 백성민 셀수로 해가지고 백성의 수를 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중요한 전환점에서 백성의 수를 세는 인구조사가 두 번 나온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또 하지만 민수기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민수기 제목이 민수기가 아니라 광야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다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이야기이거든요.
네, 원래 광야는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광야는 물도 없고 사막과 같은 거친 들판이에요.
광야에서 생활은 힘들고 되게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자그만치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면 더더욱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누구도 사실 광야에서의 생활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괜히 38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 불순종 때문에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은 여러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그곳에 사람들은 장대하고 힘이 세서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적을 경험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지 않았네요.
맞아요. 그랬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군요.
그렇다면 민수기의 배경이 되는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게 바로 그 이야기가 민수기 10장에서부터 21장의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8년 동안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불순종과 반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순종과 반역이라고요?
네. 내용을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불순종을 했고 어떤 반역을 했는지 간략하게나마 민수기를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차원에서 한번 하나씩 하나씩 보고 싶은데 먼저 이렇습니다. 먼저 디베랴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서르게 하시매.
네, 불평,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해요. 민수기 12장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온 정탐꾼의 말을 듣고 회중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 그런데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네.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다고 해서
네.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기도도 종종 봤거든요.
네, 맞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토해내는 기도는 오히려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편 기자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민수기에서의 원망은요. 항상 애굽과 관련이 있어요.
애굽과 관련이 있다고요?
네.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구출해내셨을까요?
약속의 땅에 가게 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네. 그러면 약속의 땅이 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고라 자손이 당을 짓고 모세를 반역합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고라 자손들이 당을 짓고 모세에게 반역을 하는데 민수기 16장 1절입니다.
레위 중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민수기 주제가 되는 배경이 되는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다 찾아보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해요. 실패합니다. 믿음에 실패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던 믿음의 삶이 아니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없는 믿음의 수준을 봤다고 할까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저를 보는 것
네, 인간의
네,
나약함이란 진짜 어디까지 가는가?
어디까지 가는가?
네.
네, 그럼 우리 은미자매님은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네, 바닥까지요?
바닥까지. 네. 그 정도로 얘기하셔도 돼요.
네.
네. 네, 우리 사라자면은 네. 이런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없는 이 믿음의 수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내 모습이 아니었나.
네, 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를 입혀주셨으니 지금 모습이 멀쩡하지 사실 뭐 다를 바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다를 네. 바가 없다. 네. 아유, 맞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믿음의 수준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자, 19절에 보니까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20절에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정결케 하라고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죄 씻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모습과 수준에 대해서 때로는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하고 실패하고 죄가 많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지 않아요.
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니 위로가 되는데요.
아, 위로가 되는 건가요? 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 받았으니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죄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구원 이후에 우리의 모습 또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정상이네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살고 있는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묻는 대신에 씻겨졌는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는가라고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네, 오직 예수의 피로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요. 내 모습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두 분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하면서 좀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기도를 못했던 적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기도를 넣은 적은 없고
네.
하기는 하는데
네, 하기는 하는데
그럴 때 낙심하고 좌절할 때 온전하게 하나님께 여기서 내 말씀하는 완벽한 기도 그거는 못한 것 같아요.
네. 뭔가 꺼리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래요. 네, 우리 사라 자매는?
네, 저는 반대로 내가 이런 꼴통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더 필요해라는 그런
더
마음으로
필요해.
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처럼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보다 우리가 씻겨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보다 우리는 잘 씻겨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있는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랫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자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의 묵상 중에 우리의 나눔 속에서 새롭게 깨닫거나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죄인 되었을 때
저는 아직도 죄인인 것 같거든요.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씻을까? 나는 죄를 어떻게 하면 잘 씻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네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어쩌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 주일마다 예배 잘 참여하는 것으로 또 일상생활에 어쩌면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사는 게 잘 씻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라자매는
네, 저도 부정한 자가 정해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에 다 주신 거잖아요. 그 그렇죠. 부분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너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모두 원래 다 부정한 자였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아낌없이 흘려주신 피와 물로 정결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그 부분이 참 은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여 우리 은미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을 받았으니 죄인이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신다라는 거. 나의 죄를 씻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북에 계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졌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정결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우리가 완벽한 사람인가 보다도 우리가 씻겨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고 한 주간도 늘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